요한복음 38번 메시지 생명의 기도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신 의미 깊은 기도에 왔습니다. 이 기도는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에 의하여 주어진 메시지들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물론 이 네 장들이 말과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맛은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장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온 성경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호흡하심이지만 이 네 장들은 특별한 맛,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풍취는 거룩할 뿐 아니라 신성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토록 신성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장들의 맛은 특별하고 강한 인상을 주며 독특한데 이는 그것이 전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들을 구성한 분은 분명 신성함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은 것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장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것들을 읽을 때 영 안에 있다면 당신은 신성한 맛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말함이요, 신성한 어조요, 신성한 맛을 가진 신성한 흐름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네 장들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 요한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철학 박사들을 모아놓는다 해도 그들은 그러한 맛을 가진 글로 구성된 것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장들을 인하여 얼마나 주님을 경배해야 할지, 우리는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들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의 결론의 기도를 인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물론 앞 세 장들에서 주님에 의하여 주어진 메시지의 중심 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 사상은 풍성하고 깊고 의미심장합니다. 이 중심 사상의 첫 번째 방면은 주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변형되셨으며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모든 방면에서 주 예수를 우리에게 실제로 만드는 실제의 영으로서 오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끌며 아버지를 우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에 상호 거처가 포함됩니다. 물론 삼일 하나님에게 거처가 되며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됩니다. 물론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장들에서 주님이 주신 의미 깊고 영광스러운 메시지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후에 주님은 마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주제는 앞에 메시지에 매우 많은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는 어떤 생각도 없이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가 하나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 또는 연합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표면 아래 더 깊고 더 의미 깊은 것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깊은 장이며 그 깊이를 재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분이 우리에게 이 장에 있는 그분의 기도에 참된 의미와 참된 중요성과 중심 사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의 기본 관념은 영화롭게 됨입니다. 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주제요 중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 세 장들의 주요 요점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상호 영화롭게 함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한 뒤에 이어서 하는 기도가 메시지의 주요 요점을 전달하듯이 주님의 결론 짓는 기도는 그분이 앞 세 장들에서 주신 메시지의 주요 요점들을 다룹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는 그것이 당신으로 이 기도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의 주요 요점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까? 포도나무의 유기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포도나무의 유기체는 생명의 번식과 확장을 위한 것, 즉 생명의 번성과 재생산을 위한 것이며 또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이 유기체를 통하여 번식되고 번성되고 표현될 때 아들은 영화롭게 되며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 즉 아들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 번 지적했듯이 영화롭게 됨은 바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나타난 것이 아니요 감추어진 것입니다. 전등이 켜지기 전에는 전기가 전등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등이 켜질 때 전기는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전기가 나타날 때 전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어떤 종류의 표현을 암시합니다. 어떤 종류의 형상 없이 하나님은 결코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표현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람으로서 성육신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들이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육신으로 아들이 그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것이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임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됨의 가장 좋은 예시는 꽃핌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 씨가 땅속으로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자라나온 후에 꽃이 핍니다. 이 꽃핌이 카네이션 씨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카네이션 씨는 카네이션 꽃의 생명 요소와 생명의 모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과 색깔과 아름다움이 다 이 작은 카네이션 씨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 씨가 땅에서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는 이 모양과 색깔과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꽃은 씨의 영광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씨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이는 꽃이 핌으로 씨가 영화롭게 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작은 카네이션 씨와 같았습니다. 그분 안에, 즉 그분의 인간의 모양 안에, 그분의 인간의 껍질 안에 신성한 생명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양이 있었습니다. 신성의 모든 화려한 면들이 이 작은 나사렛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땅 속으로 뿌려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에 자라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꽃 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형태와 모양과 색깔과 풍성들이 해방되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체현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 또한 아들이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이 육신 되신 후 그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모든 속성의 영광은 그분의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영광은 그분의 육신에 의하여 덮여지고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죽어야 하며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즐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씨 안에 감추어진 꽃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죽음에 의하여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아름다움과 부요한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됨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영광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육신 안에 감추인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의 육신 안에 감추인 모든 신성한 영광을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의 주제가 영화롭게 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육신 안에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땅 위에 거하심을 위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요소는 마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장막 안에 감추어졌던 것처럼 그분의 인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번 변형의 산 위에서 그분의 신성한 요소는 그분의 육신 속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며 영광 안에 표현되었고 새 제자들에게 보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그분의 육신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분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며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그분의 인성에 가리는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하셔야 했는데 이는 그분의 인성이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여지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므로 그분의 전 존재,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둘 모두가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결론짓는 기도는 3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됨을 위한 이 기도의 성취, 즉 응답은 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본질, 생명의 색깔, 생명의 모양, 즉 3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모든 방면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인성 안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분의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으며 그분의 인성을 포함한 전 존재가 영광 안으로 인도되었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이 그분의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표현되었을 때 그분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아버지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모양과 풍성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으며 단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교회입니다. 부활한 날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주님은 믿는 이들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영화롭게 되셨으며 영화롭게 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그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간증은 우리를 통한 주님의 나타남과 영화롭게 됨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많은 곳에서 주 예수를 위한 간증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를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영화롭게 될 때 동시에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추한 인간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신성한 생명에 속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여전히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지만 때때로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 또한 표현됩니다. 신성한 생명이 표현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이 표현될 때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찾지 말고 거실로 나와서 거기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모든 집에는 적어도 쓰레기를 두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방에는 쓰레기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추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지방교회의 거실에 앉아 있으십시오. 당신은 지방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쓰레기가 있는 구석을 찾는 것에 대하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를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특정한 교회에서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교회의 거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지방교회가 약할지 모르나 적어도 그 안에는 소량의 신성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는데 이는 교회 생활이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심의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들과 자매들은 어떤 지방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쓰레기를 찾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또한 쓰레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방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쓰레기를 주의합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찾는 자들이요, 쓰레기를 소유하는 자들이요, 쓰레기를 전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전람하여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일을 행할 때마다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지방교회를 방문하러 가기 전에 젊은 동역자들은 조언을 받기 위해 나에게 옵니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당신은 그 교회에 갈 때 최선을 다하여 장점들을 찾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 보이는 모든 나쁜 점들에 대하여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당신이 방문하는 교회의 쓰레기로 인하여 인상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지방교회에서도 당신은 쓰레기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첫 번째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먼저 당신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지방교회에 식탁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식탁 위에 놓여집니다. 단지 가서 식탁에 앉아 거기 있는 것들을 누리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만족한 후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십시오. 나는 어떤 나쁜 것이나 소극적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교회가 합당하게 서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신성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성취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통하여 아들은 완전히 영광 안에서 표현될 것이며 하나님 또한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들의 영화롭게 됨이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등이라고 계시합니다. 빛은 등 안에 있고 등은 성의 중앙에 있으며 성 주위에는 투명한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등을 통하여 빛나는 빛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의 투명한 벽을 통하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속된 자들로 구성된 성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과 열두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들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며 열두 사도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매우 투명하고 함께 건축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구성체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나는 등으로서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 그 성 안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되며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많은 때에 사랑스러운 어떤 성도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모르십니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가련할지 모르나 얼마 후에는 더 이상 가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의 지방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할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당신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분이 빛날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1941년 상해에 있는 교회의 기도 집회에서 한 인도하는 자매가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녀는 탄식하며,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에 있는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 직후에 워치만니 형제님이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에서, 교회가 약하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두 기도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기도가 옳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때, 물론 워치만니 형제님의 기도가 옳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인 사탄이 자기의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돕지 마십시오. 그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오늘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일, 내년 또는 다음 시대에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는 분명히 모든 교회들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3중의 성취를 갖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성취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주 예수님은 드러나셨으며 영화롭게 되셨으며 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성취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성령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낼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 아버지 또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 기도의 성취의 마지막 단계는 때가 찼을 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으로서 함께 구성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표현 안에서 그리스도는 등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은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나타나고 영화롭게 되실 것이며 아버지 또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표현되고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심.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십니다. 5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당신 자신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와 당신과 함께라는 구절들에서 사용된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일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같이입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됨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신 동일한 영광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이 말은 1절에서 주님의 인격에 신성에 관한 지적을 강화하는데 그분은 창세전에 곧 영원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신성한 영광을 갖고 계셨으므로 그분은 이제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신성한 영광에 참여하는데 이는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며 그분의 신성한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심,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서는 결코 영화롭게 되실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서 영화롭게 되실 수 없으며 오직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물론 주님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표현되고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 또한 표현되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며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해방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 둘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믿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화롭게 되심은 또한 아들의 믿는 이들을 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에게 근본, 본질, 기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들이 없이는 결코 표현되거나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은 그의 모든 가지들을 통한 것입니다. 아들의 인격 1절과 5절에서 우리는 아들의 신성과 신격이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같음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성하십니다. 아버지의 신격은 아들의 신격입니다. 아들의 신격은 아버지의 신격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은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와 나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저녁 식사가 나와 나의 친구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친구는 내가 가진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신 지위와 똑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의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과 동일하게 두어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화롭게 됨은 아버지의 영화롭게 됨과 동일하게 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과 동일합니다. 아들의 역사 2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아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 곧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 즉 모든 인류를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이 권위를 그분께 의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이 권위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써 물론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권위를 사람에게 행사하셨으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속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은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는 창조와 통치와 구속과 생명의 분배를 포함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지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위에는 신성한 표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우리를 점 찍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단지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당신은 아들에게 하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인하여 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소중하며 귀하고 선하고 높으며 심지어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선물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의 아들에게 쓰레기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으로서 나는 귀하고 소중하며 사랑스럽고 달콤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당신의 관점, 태도, 관념은 모두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소중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아들에게 선물을 드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것인데 이는 모든 소중한 성도가 아버지에 의해 선택되고 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적인 선물 가게에서 선택된 자들이요 뛰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지 사람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유지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히틀러, 너는 지옥에 가라. 나는 인류를 보존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매우 많은 사랑스러운 선물들은 존재해야 한다. 나는 그 선물들을 찾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 3절에서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젊었을 때 영생이 단지 장래에 있을 축복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성한 생명입니다. 개의 생명의 기능은 짖는 것이며, 새의 생명의 기능은 나는 것이며, 고양이의 생명의 기능은 쥐를 잡는 것이며, 암탉의 생명의 기능은 알을 낳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신성하십니다. 신성한 인격을 알기 위하여 물론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압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은 어떤 신약에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입니다. 물론 개에게 짖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개의 생명이 짖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신성한 생명의 기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기능을 가진 생명인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